빌립보서 2장 17절 하반부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 저희들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8절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즉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삶 즉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됨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 삶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일을 돌아보시고 즉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바로 그 삶을 자기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다음번에 볼 19절서부터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증거됐고 25절서부터는 에바브루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저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의 삶이 끝나는 18절까지 저희가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7절을 봤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drink offering 이 제사가 드려질 때 포도주가 부어지는 즉 나의 삶, 나의 생명이 다 부어지는 즉 다 내어주는 삶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다 바쳐져 있는 현실을 이제 증거하며 산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 보고 있는 17절 하반부와 18절 결론적으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남을 위해 나를 다 부어주는 그 삶은 기뻐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거기 보게 되겠는데요. 거기에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먼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의 관계는 함께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이 함께 기뻐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건 기독교 관계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관계입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즉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삶. 이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덜 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고 이루신 것이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이 사는 자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들 죄짓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꼭 제가 사탄 같네요. 그 아담과 이브가 죄질게 하려고 그 사탄이 뱀으로 찾아올 때 그때 그 이브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주는 겁니까? 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다 먹으라고 했죠, 사실.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왜? 그 이브 마음에 불만을 넣어주는 거죠. 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심합니다. 항상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닙니다. 진리요? 여러분과 제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참 교훈이 좋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겁니까?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됩니까?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아,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 이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의 역사, 즉 성령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기에 성경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기뻐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왜 기쁜 것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 잘 되면? 뭐 내 자식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되면? 그런 기뻐하는 것은요, 안 믿는 자도 합니다. 안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기쁨을 기독교 기쁨이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기쁜 것,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참 기쁨을 세상 것과 연결해 놓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집에 가서 한번 쫙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읽어보죠. 언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것과 연결하여 기쁨 이렇게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구약입니다. 왜? 구약은 천국적인 것들이 세상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1장 3절 4절 우리 빌립보서 안에서만 봐도 남을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뻐한다 그럽니다. 남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뻐한다. 이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요한도 요한 3서 1장 3절에 기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인하여 자기는 기뻐한다. 즉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반부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이제 뭐야 전도를 하다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니까 기뻐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십니다. 즉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구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시편 9절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됐었는데 왜? 아니 기뻐한다 하는 단어가 시편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149편 2절 아니면 9편 2절 같은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율이 문답 제일 1번도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즉 기뻐한다. 시편 13편 5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31편 17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다. 89편 16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 119편 162절에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40편 1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뻐하게 하신다. 즉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속성들과 그분의 그 은혜, 복 내리시는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인데 놀라운 것이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왜 신약에 기뻐하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기뻐하라가 뭐하고 연결된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고난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기쁨을 얘기하는데 왜 고난하고 함께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안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고난인데 무슨 기쁨입니까? 그건 억지죠. 세상에는 억지가 있습니다. 그래, 고난이지만 어디 기뻐해보자. 억지를 부리라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기쁨과 연관이 되느냐? 기뻐하라 이게 고난을 전제로. 즉 고난을 받는 그 당시에 그래도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소리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소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에 미련하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자꾸 억지로 뭘 하게끔 만드는 거 이거 참 나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이 김용환이는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성경 공부 나오고 뭐 억지로 헌금하고 뭐 억지로 봉사하고 나는 좋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니까 기뻐 안 하시니까 아예 안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그쪽으로 가버려요. 네, 억지로 하면 안 돼. 그거 기뻐 안 해.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쁘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베드로전서 4장 다 같이 가보죠.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삶에서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그래 좋은 말이다 하고는 자기 삶과 전혀 관계없이 받아들이니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소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 안 하죠. 근데 이게 돼야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는데 기뻐하게 되냔 말입니다. 아 근데 하나님은 하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뻐하는 삶이라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갖고는 그냥 얻어맞습니다. 아, 그래서 얻어맞으면서 그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만히 보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 전하면서 얻어 터지고 나서 하는 게,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기뻐한다. 문제는요, 이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세상식으로만 생각해갖고 기뻐해야 되는 때도 세상식으로만 이해하고 기뻐해야 할 일도 세상식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내 이해가, 내 생각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식해서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저렇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입니다. 아까 물었죠. 여러분이 기뻐했을 때 왜 기쁜 거였어요? 세상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안 믿는 자도
그럴 때는 기뻐하기 때문에.
즉 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즉 그 천국 현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걸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기뻐해야 될 건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가 돼버립니다. 기뻐하려고만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은 세상 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리하여 이제 나는 영원히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 이제 나는 어떠한 영원한 복을 소유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항상 기뻐하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즉 영원한 기쁨, 항상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뻐한다함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만족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빌립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13절 같이 잘못 쓰여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느 가게나 뭐 집에 가면은 요 13절만 딱 잘라갖고 붙여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문맥을 보시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부하거나, 내가 아무것도 없거나, 내가 정말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뭐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것이 잘 되면 기쁘다가 안 되면 슬픈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사하게도 배웠다 하십니다. 아, 그럼 나도 배워야죠.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일체의 비결. 즉 상황이 어떤 건 간에 만족입니다. 왜? 나의 영원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현실은, 그래서 구원받아 이제 영원히 내가 누구냐, 이 현실은 어떠한 그 영광의 영원한 복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즉 어떠한 것도 세상 수준, 세상 기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그 기뻐해야 할 원인도 세상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나한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뻐하라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기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칩니다. 이럴 때는 기뻐해야 되고 이럴 때는 아니다, 이건데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러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아니다. 세상에서 이러면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아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니다. 왜? 세상적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과 천국. 항상 이런 대답은 우리 교회 이름 예천, 예수님과 천국.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그 천국이 변하지 않기에 그 예수님과 천국에 의한 우리의 기쁨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을 당해도, 슬픈데, 아, 그런데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쁨과 소망은 어느 누구나 어떤 것이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 이렇게 슬프죠.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나 또 부인 못하는 거는 그 슬픈데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소망이 끔쩍 안 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지만 슬프지만 또 기쁘다란 말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무슨 가짜입니까? 이제 아이들 장난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장난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것들 웃기는 짓 하고 있네, 정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절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달려있는 우리들의 기쁨, 그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 기뻐 안 하는 것은, 만족 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자존심을 갖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 예수님이 이뤄주신 것,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만족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 안 하면 예수님이 뭐 해주셨다고 맨날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는구나, 그것도 아닌가 보구나. 아, 이거 보여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기독교인 입에서 그 짜증나는 소리들. 기독교의 삶은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짜증내다 보니까 이게 아예 그런 걸로 돼버렸습니다, 그죠? 오히려 누가 정말 우는 소리가 자꾸 나오면 저 사람 이상하네, 기독교인이라며 왜 저럴까 해야 되는데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왜? 나도 짜증나고 나도 징징거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기뻐 안 하는 게 잘못하는 거지, 기뻐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그 고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더 완전하게 만들고 더 천국을 바라게 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떻게 기뻐 안 하겠습니까? 축복 내리시는데 기뻐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아, 우리 사도 바울이 헛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또 아, 좋은 소리.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약한 거, 능력받는 거, 궁핍, 핍박, 곤란, 기뻐하십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알려줍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저도 52년 살았는데 5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런 게 기뻐해야 될 거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데 머리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아, 그렇다는데 안 믿겠대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러십니다. 그 세상 사람이 보면 정말 미친 거죠. 아니, 제가 왜 기쁜 거야? 아니, 왜 기쁜 거야? 뭐야, 저거? 예수쟁이 한참 하더니 정말로 이제 갔네. 오늘 성찬이 있어서 제가 이거 없을 때는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막 하는데 오늘 신경을 써야 돼요. 끝을 내죠.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에 예수님과 천국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성만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면 이거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고 같은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천국의 교제를 지금 하자는데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종교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못 만족시킵니다. 이게 아니면 기독교 가지고는 여러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할 거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야 좀 기쁘죠. 세상이 잘 돼요. 그 기쁨으로 성만찬에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교제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내 상으로 나와, 나와 함께 앉아 먹고 마시자. 그 현실이 증거되는 성만찬입니다. 제가 그러죠. 성만찬은 천국 잔치의 모습이지. 예수님 퓨너럴가 뭐예요? 장례. 예수님 장례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만찬 하면 예수님 장례식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예수님 장례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만찬입니다. 천국 대잔치입니다. 먹고 마신다. 이건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신랑의 음성,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쁘시게 나오시고 그분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기쁜 교제하시고 이제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의 천국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고난이 더하고 아픔이 더하고 어려움이 더하고 힘들고 잘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 되고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요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천국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핍박 이런 것들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것임을 저희들 믿고 잠시 인내하며 그러나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에 참석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